송 목사님께서 지금 비행기로 오시는 중이라서 제가 물론 급하게 말씀 준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좀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또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아, 전도서. 인생이 좀 허무해서 처음에 봤는데 나중에 전도서를 보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인생 무상이다 이런 주제를 말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더덥다는 거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허무하다. 그래서 결론은 늘 이제 설교자들이 하는 결론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사실 이런 이원론적인 논리 자체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그런 마이너스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일상을 분리시키는 결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들이 사실은 인생을 뭐 허무하다, 인생 무상, 뭐 공술의 공수거 뭐 이런 개념으로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가르침들을 주지만 전도서 또한 성경 66권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1장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을 12장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 인생은 무상이고 공수래 공수가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래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겠지 이런 결론으로 자꾸 가는데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인 뜻으로는 수증기 혹은 숨 이런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문자들 자체가 현대어들처럼 되게 디테일이 완성된 문자들이 아닙니다. 문자들도 계속 시대 속에서 발전을 해가거든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들은 기본적으로 한 단어가 10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어도 대표적으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저자가 책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맥 그 문맥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살펴야 조금 더 분명한 의미가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 자체를 헤벨이라는 단어 자체를 헛되다라고 번역해놓고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뭐라고 합니까? 그 그루밍?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는 그래서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 사실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런 결론을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수수께끼 혹은 모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사실 문맥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수수께끼라는 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가 아니라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수수께끼란. 아, 이제 다르죠, 느낌이. 거기 끄덕끄덕 해주세요, 저. 그러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모순이다. 이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번역으로 넣어서 다시 전도서를 살펴보면은,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을 아는 척 하면서,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아는 척하는 아는 척쟁이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인생에 성공하는 법 다섯 가지. 그 자기 혼자 성공을 좀 많이 하든가. 막상 보면 별로 성공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법 다섯 가지. 보면 또 별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어그로를 끄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지혜자인 척하면서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지혜를 찾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들의 그런 어떤 지혜들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전도자가 봤을 때는 전도서에서 저자가 자기를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봤을 때는 아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는 척하고 뭔가 확정적인 것처럼 뭔가를 인생을 규정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인생은 모순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수수께끼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뭘 하지만은 A와 B를 결합하면 C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다른 Z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인생은 모순되고 인생은 수수께끼고 인생은 수수께끼고 인생은 모순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 전도서의 1장 2절의 이야기가 그 뒤부터 쭉 진행되는 전도서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수수께끼를 냈으면,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했으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전도서의 이야기라는 걸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12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 1부 참석하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부부터도 다른 설교자예요.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풀어야 우리가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드렸고, 그래서 전도자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왜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가, 확정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사실 알 수 없는 모순과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는 게 왜 인생인가, 세계인가, 그 얘기를 사실을 지금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6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전도자가 왔을 때 특히 제일 먼저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자, 농담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시죠? 그 다음, 예, 이 돈, 자본주의 사회에 사실 돈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인터넷을 가면 돈 얘기밖에 안 하고, 늘 일상 속에서 돈을 써야 하고, 오늘도 잔액이 얼마나 많이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보니 또 25일이 지났네요. 네, 돈이 스쳐 지나간 날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전도자가 봤을 때 뭐라고 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화폐라는 개념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사실 굉장히 확장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뭐 동물, 가축, 그리고 토지, 노예 이런 것들로 사실 자신의 부를 측정하고 과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러면서 점점 제국이 전체 근동지방을 일통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 때, 그럼 성경에 보면 제2성전 건축을 했던 시기, 처음에 건축을 했다가 시작했다가 좌절했다가 십몇 년 뒤에 다시 재승인하는 황제가 있죠. 그 양반 이름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 시대 때부터 자기의 얼굴을 주화, 동전에 찍어가지고 유통시키기 시작했어요. 금화, 은화가 이제 그때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화폐 개념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토지, 동물, 가축 뭐 이제 이런 종류로 부를 측정했는데 그 전부터는 금화를 많이 모으면 훨씬 심플해진 거죠.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심플해진 겁니다. 그래서 금화를 많이 모으면 자신이 부자가 됐다는 걸 과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온 건데 오늘날에는 사실 제가 어젯밤에 저녁 한 10시까지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래도 일부 예배 설교가 잡혔기 때문에 10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이제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제 피곤한 표정을 보고 저희 상냥한 둘째 딸이 아빠 안마해 줄까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음모가 있는 거죠.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핸드폰 뒤에 그 고리 같은 거 있죠. 그걸 사고 싶대요. 알았다. 그럼 네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사주는 걸. 얘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다 하고 난 뒤 이후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지갑을 보니까 화폐가 없어요. 지금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자본을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화폐도 완전 다 사라진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화폐 개념이 발전하고 진화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화폐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지금은 숫자적 개념으로 완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 뭔 줄 아십니까? 불행한 거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이 숫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 오늘 또 핸드폰에 찍혀있는 이 숫자 1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아침 9시만 되면 회사에서 이제 조리를 해야 되는데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김 과장 어디 갔냐? 화장실 갔답니다. 야, 최 대리 어디 갔냐? 화장실 갔답니다. 화장실 아침 9시에 가서 다 앉아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장이 시작됐으니까. 이걸 이제 장 초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니까 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 20분쯤 되니까 다 기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기사에 났더라고요. 기사에 이렇게 났더니 예전에 좀 돼가지고 된 기사인데 다 이제 그렇게 이게 뭐예요? 후기 자본주의 시대 특징이라는 겁니다. 숫자. 어떻게 하면 이 숫자 놀이에 오늘도 1이라는 숫자를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교하고 상실감에 젖어서 또 때로는 우와 대박 터졌다. 내일 되니까 저녁에 미국장이 떨어지면서 다음날 아침 시작과 함께 하한가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도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에 전도자가 가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가 가만 보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많은 부를 네가 축적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자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 그 부가 부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하셨으므로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려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인생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혈액형이 A형, 둘째 아들은 B형입니다. 제가 B형이고 B형들이 좀 그런 거 안 믿지만 대체로는 그런 것 같아요. A형이 좀 예민하고 소심하고 좀 조심스럽고 B형이 좀 과감하고 막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저는 한 달 용돈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다 썼습니다. 늘 언제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일주일 안에 다 쓰고 나머지 3주를 어떻게 살아갈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은 한 달 내도록 그 돈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생긴 노하우가 형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형이 배고파 보이면 형 라면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배가 안 고프더라도 갑자기 라면을 먹고 싶거든요. 그래 라면 먹고 싶다. 내가 끓여줄게. 그래 500원. 그러면서 형의 부를 결국에는 똑같이 돈이 나가지만은 돈은 누가 다 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다 쓰는 겁니다.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저는 전도서를 보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다 그 돈을 쓴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 뻑이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뻑이고 그런 사람들 막 어깨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미 차에서 내릴 때부터 그냥 안 내려요. 폼이 달라요. 폼이 자기가 지혜자인 척하고 고대 개념에서 고대근동 개념에서 부자는 지혜자입니다. 자기가 지혜자인 척하고 근데 전도자가 봤을 때 거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다 못 쓰고 죽거든.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돈이 다른 사람이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쓰게 만들 수 있거든요. 주권자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수께끼다. 인생 모르는 거라는 거 전도자가 봤을 때 모르는 거다. 근데 이런 예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걸 자랑하고 뽀기고 살아가고 지혜자인 척하지만 전도자,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그 전도자 솔로몬이 말기에, 인생 말기에 보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장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보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은 뭐예요? 2000년. 200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살아도 전도자가 봤을 때 아무리 많이 살면 뭐하냐. 고대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어서 막 연구를 많이 했죠. 뭐 중동의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인들도 참 오래 살죠. 그런 의학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외조모님이 제가 올 초에 2월 달에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할 때 저희 이제 외조모님이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눈이 밝으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신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셨습니다. 100세가 넘어갈 때까지 현대인들은 지금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30살에서 길게 살면 50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2배 아니면 2.5배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행복하게 사냐? 30년, 50년 그렇게 못 사는 고대인들보다 100년, 120년 살게 되는 이 현대인들, 이 미래의 지구인들, 고대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냐? 하루를 살더라도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그 선물들을 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일상일 그 하루를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노년의 솔로몬이 봤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등자시고 배부르게 편안한 그런 안락한 삶을 살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억지로 행복해야 될 것 같죠. 그래, 난 행복해. 그런 게 행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충농증이 좀 있고 비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일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원래는 지금 한 두 달 정도 여름이었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늘 운전을 하죠. 주행을 하는데 그 에어컨을 켜면 충농증 있는 사람, 비염이 있는 사람은 코가 막히고 목이 막힙니다. 이빈 쪽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늘 답답해요. 창문을 열고 싶은데 에어컨 바람 맞고 싶지 않고 바람을 맞고 싶은데 이게 답답하니까 이제 못 열었습니다. 에어컨을 맞고 오다가 오늘은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밝은 거예요. 선선한 바람이 저를 반겨주는 겁니다. 아, 오늘 설교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데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오는 겁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통해서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조증이 있는 게 아니고 가을바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어찌 그렇게 파란지. 중간에 신호등이 멈춰졌을 때 잠시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에 담고 인스타에 올려야지. 그래서 요즘 인스타 들고 보니까 다 하늘 사진만 다 올리고 있어요. 제 인스타 친구들이 다 하늘 사진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을 하늘, 선선한 바람, 파란 하늘,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선물을 누리는 건 자족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1이라는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에 찌들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대적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 선선한 바람이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은 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선물을 알아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는 지혜자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오늘도 이 금융시장에 뛰어들어서 어느 투자처를 찾아서 많은 돈을 짧은 시간 안에 올릴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의 지혜자가 아니라 선사를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름다운 파란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 속의 감사와 선물과 자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이 지혜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자가 얘기하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기사들 중에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요즘 유명하시죠? 네. 오은영 박사님이 요즘 굉장히 유명하지 많이 상담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 그 상담 기사 밑에 많은 댓글들이 이제 달리는데 사례들 자기들 얘기를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사들이 대부분 무슨 내용 댓글들 무슨 내용이냐면 그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구나. 다 부모 탓이라고 하니까 그 기사를 보는 사람 그 상담을 듣는 사람들의 결론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내가 저렇게 나를 코칭해 줄 수 있고 감슬링 해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났다라면 내 성격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딱 결론은 뭐냐면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러니까. 내가 흙수저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잘 나갔다면 내가 더 잘 나갔을 텐데. 막 그런 생각들 누구나 한 번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루 이틀이지. 전도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9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산책하는 게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아무리 전투 기술이 뛰어나고 힘세고 하더라도 누구나가 다 끝에 승리하는 건 아니란.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보기에 금수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인생이 금 같은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잠시 부모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접어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선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계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직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지금도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카르텔이 있고 세상에 보면 세력을 가지고 세력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불의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게 가끔 부러워 보여도 그 불의가 부메랑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권자가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능력자라고 해서 직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자기 돈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학자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보기에 인생을 모른다. 모순이다. 수수께끼다. 카톡 프로필 보면 가끔 탈퇴한 사람 보면 사진도 없이 알 수 없음 갈라놓고 뜨죠. 알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거야 그거. 그걸 보면 여러분 늘 제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그래 알 수 없지.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지. 예? 당장 잘 된다고 이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못하다고 내 인생이 계속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쓰시는 거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넘치면 감하실 것이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고 그렇더라도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집이 좁아서 힘드십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9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 청파동 빌라가 26평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갔을 때 19평으로 줄었어요. 돈 올라갔는데 최근에 또 이사했는데 16평으로 줄었어요. 돈 올라갔는데 무슨 인생이 이러냐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자꾸 줄어듭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심리 만족이 아니라 아이들이 커가는데 대화가 더 필요하잖아요. 어렸을 땐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잘 먹이고 잘 키우면 되는데 기저귀 갈아주면 되는데 이제 애들이 그래 대화가 많이 필요할 텐데 애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사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마디라도 덧붙이기 위해서는 집이 좁아야 돼. 방문이 없어야 돼. 방문이 지금 닫고 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요즘은. 집이 좋아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억지로라도 한마디라도 눈을 더 마주치게 되고. 전도자가 봤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더 짙을 수 있다.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삭막한 집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한번 연속해서 세 구절을 볼 텐데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7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 미래일 모른다. 알지 못하게 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게 하신 걸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알아야 몰라요. 능히 몰라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아이고 네가 뭘 알아요. 능히 알아내지 못하도록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르도록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도록 만들어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아마 전도서를 보고 이 동화를 쓴 것 같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쫓으시면서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오면 다시 복귀시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죠. 동물과는 다르게.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절대 알지 못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 합시다. 미래를 아는 것. 미래를 아는 걸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젊은 신사가 돈 많은 신사가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천사가 구두 수선을 하고 있었거든요.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돈을 주면서 영원히 해지지 않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 막 뻐기면서 만들어 달라 그러고 나가다 마차에 치여 죽었어.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해지지 않을 구두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두 번째 답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뭐다? 미래를 아는 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전도서 이야기는 그러면 끝이 날까요? 그러면 인생 무상으로 가겠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의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래를 모른다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강제로 우리가 미래를 모르게 만드셨습니까? 왜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고요? 뭐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쌍둥이의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구두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천사가 왜 쫓겨났냐 하면 이 천사가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였는데 쌍둥이를 낳다가 어떤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쌍둥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를 누가 키워주나? 그러면서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 불순종의 죄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을 네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쫓아낸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 그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아이의 엄마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쌍둥이의 엄마도 진짜 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누가 키웠냐?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려다 키운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의 답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연민, 컴패션.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공감하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여전히 세상 살만하잖아요. 여전히 행복한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고 직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끔찍한 인간들이 많고 끔찍한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석같이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있는 한 결단코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12, 13절 오늘 말씀 3장 12, 1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손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일상 일상을 통해서 낙,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미래를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인상부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염세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새벽이 밝아오듯 지독한 여름이 끝나고 산뜻한 가을 아침이 돌아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뜻모를 행복감과 뜻모를 기쁨의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행복이라는 것, 즐거움과 즐거움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 널려있다라는 걸 먹고 마시는 일상 그게 어떤 은유적 표현입니다. 도처에 널려있는 게 일상적인 것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순금과 같은 밭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린 저 멀리 있는 금덩이를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낙을 누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운드를 둔 거예요. 지나치지 말라고. 지나치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내 주신 아내 외에 넘어가는 선 이게 죄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바운드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고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존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의 그 모든 일상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그것을 즐거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속에 거하는 것 그게 선이고 지혜고 아름다움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서 죄라는 거예요. 지나친 돈, 지나친 관계, 넘어가는 관계, 일 중독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윤리적, 도덕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넘어가는 것, 넘어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선물, 그걸 즐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누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주식을 연구하듯이, 차트 연구를 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연구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아 그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구나 자기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우리 아기들 아유 우리 궁디팡팡 아유 우리 아기들 그래 하나님 선물이지 그 다음날 또 막 애들이 하면 또 꼬라지 부리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사춘기 아이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신 줄 아십니까? 몇 달 전에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지금 중3인데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저에게 나와서 아빠 어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아빠들 대답해 보세요. 아이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와, 너무 잘 어울린다. 너 어떻게 옷을 고르는 센스가 날 닮았니? 너 정말 너무 예쁘다. 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정신없는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근데 너 살쪘다. 아이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회개를 했어요. 말을 하고도 저 스스로가 오, 내가 쓰레기인가? 아, 어떻게 이런 인간 말종이지? 너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책을 샀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가 있다. 진짜 정말 저 충격을 받. 저희 아내랑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사람 좀 덜 된 것 같다.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어른을 위한 청소년의 세계. 어른을 위한 청소년의 세계. 올해 6월 달에 출간한 책입니다. 진짜 이 책 보면서 정말 거의 성경 보듯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가장 좋은 말은 충분히 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이제 교사 선생님인데 마음을 읽어주는 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조평판을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지라고. 충조평판.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 아이들이 얘기할 때 그걸 그냥 다시 읽어주라는 거예요. 난 뭐 이렇게 했어. 어, 그랬어. 그리고 뭘 하면 어, 그랬니? 그러면서 그 말을 계속 그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펐어. 어, 그래서 너 되게 기뻤겠구나. 어, 너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생각해서 결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긍정적인 변화와 작용들이 다 일어나는 사례들을 무진장 교사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말만 하면 평가하려고 그러고 말만 하면 꼰대 같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얼마나 충조평판을 하려고 했을까. 나 어때? 그러면 살찐 것 같다. 이건 정말 최악이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다루는 법을 모르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네?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그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반대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손잡고 함께 가세요. 우리 혹시 부부로 함께 오셨다면 우리 배우자와 함께 손잡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밟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심판자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당신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세계 역사가 달려있고 들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숫자들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상, 이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날마다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용기 내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선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필요한 자에게는 일터를 주옵소서. 시련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능력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상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수천 명이 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이 부서에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몸과 영혼이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되어서 외양간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당 가운데, 오늘 주일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과 병실의 환우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